보통 우리가 그 지분이나 주식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아주 단순한 산수를 떠올리곤 합니다.
네, 약간 피자를 똑같이 나누는 것처럼 생각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스타트업 지분 10%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회사가 1,000억 원에 팔리면 내 몫은 깔끔하게 100억 원이겠지. 뭐 이렇게요.
그쵸, 모든 게 눈에 딱 보이고 숫자로 정확히 떨어질 것만 같은 편안함이 있죠.
네. 하지만 스타트업의 세계, 특히 델러웨어 C-Corp 법인의 주식 구조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깔끔했던 산수 공식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정말 싹다 부서지죠. 수면 아래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잡한 생태계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당신을 이 대화의 한가운데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코리아 베스트와 미국 신문에서 발행한 델라웨어 C-Corp 주식 종류 및 실무 가이드 자료를 아주 철저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오늘 깊이 파고들 자료죠.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지분율 숫자에 속지 않고 그 뒤에 숨은 진짜 권리와 통제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서류에 적힌 10%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 10%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주식인지, 그 주식에 어떤 권리의 묶음이 달려있는지에 따라 1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반영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그 권리의 묶음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와,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가장 밑바탕이 되는 캡 테이블, 그러니까 주주 명부의 기초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수권 주식이나 발행 주식 같은 기본 개념들 말이죠.
맞아요. 제가 이 복잡한 용어들을 콘서트장에 한번 비유해 봤거든요. 들어보세요. 일단 수권 주식은 소방서에서 허가받은 콘서트장의 최대 수용 인원인 거죠. 정관상 한도요.
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럼 발행 주식은 뭔가요?
발행 주식은 주최 측이 실제로 인쇄해서 밖으로 내보낸 티켓인 거고요.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는 현재 외부 주주들이 그 티켓을 손에 쥐고 진짜 의자에 앉아 있는 관객들. 이게 지분율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완벽합니다. 그럼 예약 주식은 미래의 직원이나 옵션 행사를 위해 아예 비워둔 VIP 예약석이겠네요.
네네. 그리고 자기 주식은 회사가 환불해주고 다시 회수한 취소 티켓인 거고요.
와,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정리네요. 그런데 실무 자료를 보면서 특히 멈칫하셨던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란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액면가에 숨겨진 함정이었어요.
아, 파벨류 말씀이시군요.
네. 스타트업들의 정관을 보면 주당 액면가가 0.00001달러, 심지어 0.0001달러처럼 진짜 먼지 수준으로 극도로 낮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아니, 회사의 실제 가치는 수백억 원인데 왜 굳이 액면가를 이렇게 0에 가깝게 맞춰두는 건가요?
아, 그건 액면가라는 개념이 회사의 실제 시장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전혀 상관이 없나요?
네, 델라웨어 회사법 제153조를 보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받는 대가는 정관에 명시된 액면가 미만일 수 없다고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하는 최저선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액면가는 그저 법적으로 정해둔 명목상의 최저가일 뿐이죠. 만약 작업자가 기분 좋게 우리 회사는 가치가 높으니까 액면가를 주당 1달러로 설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잠깐만요. 창업 초기에 보통 창업자 몫으로 수백만 주의 주식을 먼저 발행하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창업자가 500만 주를 갖기로 했는데 액면가가 1달러라면 창업자 본인이 자기 회사에 5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6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당장 납입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회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창업자가 파산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에, 시작부터 빚더미 안는 거네요.
하지만 액면가를 0.00010달러로 낮추면 500만 주를 받아도 단돈 50달러만 회사에 납입하면 법적 요건이 충족됩니다.
와, 서류상 숫자 하나 잘못 썼다고 진짜 인생 끝날 뻔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델라웨어주는 매년 프랜차이즈 세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거든요.
아, 세금 문제도 엮여 있나요?
네. 이 세금을 계산하는 두 가지 공식 중 하나가 수권 주식 수와 액면가를 곱한 총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헉, 그럼 액면가가 높으면?
사업 런칭도 전에 수만 달러의 프랜차이즈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이 $0.00010달러라는 숫자는 철저히 창업자의 현금 흐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이고 세무적인 당험 확인 셈이었군요.
네,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트릭입니다. 자, 콘서트장의 자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았으니 이제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티켓 종류를 살펴봐야죠.
네, 창업자와 직원이 받는 가장 기본적인 티켓인 보통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런데 이 보통주가 회사가 유니콘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긴 한데 자료를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더라고요.
그렇죠. 창업자와 직원, 어드바이저에게 부여되는 주식마다 다 미묘한 차이와 법적 장치들이 숨어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따져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창업자가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 돈 들여서 세운 회사인데 주식 매매 계약서를 보면 역베스팅이 걸려 있어요.
네, 리버스 베스팅 조항이죠.
그러니까 4년 동안 회사를 다녀야만 주식이 온전히 내 것이 되고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가 헐값에 내 주식을 강제로 다시 사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건데 아니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내 회사인데 왜 내가 내 주식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감정적으로는 매우 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 조항이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시나리오요?
당신이 친구와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누고 회사를 창업했어요. 그런데 3개월 뒤에 그 친구가 일이 너무 힘들다며 돌연 퇴사해버립니다.
헐? 3개월 만에요?
네. 만약 역베스팅 조항이 없다면 그 친구는 회사의 절반을 쥐고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남은 당신의 피땀을 빨아먹게 됩니다.
아, 무임승차자가 되어버리네요. 이른바 데드에쿼티 상태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후속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벤처 캐피탈들이 일도 안 하는 퇴사자가 지분 50%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미쳤다고 투자합니까? 라고 하겠죠.
와, 듣고 보니 완전 납득이 가네요.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역베스팅은 결국 남아있는 창업자들과 투자자들을 이런 무임승차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보통 1년이 지나면 25%가 내 것이 되고 그 이후부터 매달 조금씩 확정되는 1년 클리프 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네, 실무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창업자가 조심해야 할 치명적인 지뢰가 또 하나 나옵니다.
해한 주식을 받을 때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83B 일렉션 문제.
맞습니다. 이걸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파멸적인 결과가 온다고 자료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네. 실무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라면서요.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83B 신고는 쉽게 말해서 국세청에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이 주식에 대한 세금을 주식가치가 0원에 가까운 지금 당장 정산하겠습니다. 라고요.
창업 초기니까 주식가치가 낮아서 낼 세금이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을 깜빡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만약 83B를 안 냈다고 쳐요. 4년의 베스팅 기간 동안 매년 주식이 25%씩 내 소유로 확정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회사가 급성장해서 2년 차에 내 지분 가치가 100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럼 그해 베스팅되는 25억 원어치의 주식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현금은 한 푼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나는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서류상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국세청에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니. 이걸 팬텀 인컴, 유령소득이라고 부르더군요.
네, 완벽한 예입니다. 83B는 진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와, 창업자의 보통주는 잠재적 가치는 크지만 그 이면에는 강력한 역베스팅과 엄청난 세무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네요.
맞아요. 게다가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의결권이 10배인 슈퍼보팅 주식을 만들거나 경제적 이익만 주는 무의결권 보통주를 직원에게 주기도 하죠. 여기까지가 창업자와 직원들의 보통주 세계라면
자, 이제 외부 자본이 밀려들어오는 우선주의 세계로 넘어갈 차례군요.
네, 전혀 다른 게임이 시작됩니다.
진짜 여기서부터가 피 튀기는 전쟁터더군요. 벤처 캐피탈들은 수십억, 수백억 원의 현금을 지금 당장 꽂아놓는 대가로 보통주와는 전혀 다른 방어 무기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타납니다.
네, 그게 바로 투자자들의 우선주죠.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좀 충격받았던 게 우선주라는 게 법으로 딱 정해진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오,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델라웨어 회사법상 우선주라는 단일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 그냥 백지 상태인 건가요?
네, 백지 상태의 정관에 청산 우선권, 희석 방지, 방어 조항 같은 강력한 권리들을 마치 레고블록처럼 조립해서 덧붙여 나온 것. 그것이 우리가 실무에서 부르는 VC 우선주입니다.
레고블록이라 진짜 와닿네요. 그리고 라운드가 시리즈 A, B, C로 넘어갈수록 기존 우선주보다 더 강력한 권리를 가진 새로운 블록들이 계속 쌓이는 거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왜 매력적이냐면 우선주의 진짜 힘은 이름표가 아니라 그 권리의 조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레고 블록들 중에서 제 뒷목을 잡게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산 우선권. 그 중에서도 참여형 우선주였어요.
아, liquidation preference. 올 것이 왔군요.
네. 제가 파이 나누기 비유로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볼게요. 어떤 VC가 우리 회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면서 25%의 지분을 가져갔고 비참여형 1배수 청산 우선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네. non participating 조건이네요.
훗날 회사가 400억 원에 매각됐어요. 이 경우 비참여형이라면 VC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죠. 내 원금 100억 원어치 파이만 먼저 안전하게 떼어갈까? 아니면 나도 보통주로 바꿔서 전체 파이의 25%, 즉 100억 원을 가져갈까?
둘 중 어느 쪽이든 100억 원이네요.
맞아요. 만약 회사가 1000억 원에 팔렸다면 원금 100억 원 대신 지분율대로 250억 원어치 파이를 챙기는 게 이득이니까 당연히 후자를 고르겠죠.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평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비참여형은 투자자의 하방 리스크를 보고하면서도 회사가 크게 성공했을 때는 창업자와 동일한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깔끔한 구조죠.
네, 그런데 참여형이 적용되면 상황이 완전 다르게 돌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더블 딥의 마법이죠.
제가 진짜 화가 났던 지점이 여기입니다. 참여형 우선주는 투자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일단 내 원금 100억 원어치 파이를 먼저 싹 떼어갈게. 자, 그럼 300억 원 남았지? 거기서 또 내 지분율 25%만큼 추가로 잘라갈게.
네, 원금 100억 원에 남은 300억 원의 25%인 75억 원을 합쳐서 총 175억 원을 챙겨가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른바 더블 딥이잖아요. 아니, 리스크를 안고 밤낮없이 회사를 키운 건 창업자와 직원들인데 매각될 때 투자자가 파이를 두 번이나 떼어간다면 대체 창업을 왜 하는 건가요? 창업자 몫이 급감하잖아요. 실무에서 창업자들이 이걸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그 분노. 저도 현장에서 매일 봅니다. 많은 초기 창업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배신감이죠.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현실은 냉혹합니다.
돈을 쥔 쪽에 룰을 만든다 이건가요?
네, 특히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릴 때 VC들은 리스크 방어를 명목으로 이 강력한 더블 딥을 요구합니다. 다만 창업자들도 마냥 당하고만 있진 않아요. 협상을 통해 참여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참여 한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좋다. 두 번 가져가라. 하지만 네가 챙겨가는 총액이 투자 원금의 2배나 3배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더블 딥은 멈추고 보텀주와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렇게 상한선을 두는 거죠. 이것이 캡을 씌운 캡트 파티스페이팅 우선주의입니다.
아, 최소한 무한정 빨아막지는 못하게 방어선을 구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나누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아예 지분율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더라고요.
아, 다운라운드 발생 시 발동되는 안티다일루션, 즉 희석방지 조항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거시 경제가 얼어붙으면 예전보다 기업 가치를 낮춰서 투자 벗는 다운라운드가 빈번하잖아요. 이때 기존 투자자들의 주식 가치 하락을 보전해주기 위한 장치인데 자료에 나온 풀내측 방식과 광범위 가중평균 방식,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엄청나던데요.
어마어마하죠.
만약 시리즈 A 투자자가 주당 $10에 들어왔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시리즈 B를 주당 $5에 유치했다고 가정해보죠. 풀내칩 방식이면 시리즈 A 투자자의 주식 단가도 자비 없이 $5로 소급 적용돼버리잖아요.
네, 그 순간 똑같은 투자금으로 시리즈 A 투자자의 주식 수가 2배로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기존 창업자의 지분은 말 그대로 반토막, 아니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풀레칫은 창업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어요. 최근 실무에서는 창업자를 조금 더 보호하는 광범위 가중평균 방식을 거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 브로드베이스드 웨이티드 에버리지 방식이요?
네, 새로운 헐값 주식이 얼마나 많이 발행되었느냐를 전체 주식수와 가중평균해서 기존 투자자의 단가를 서서히 낮춰주는 좀 더 온건한 방식이죠.
그래도 무섭긴 하네요. 그런데 투자자들의 방어막이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더라고요. 방어조항이라는 이름의 거부권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프로텍티브 프로비전이죠.
창업자가 아무리 보통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도 우선주 주주들이 단독으로 회사 합병이나 신주 발행을 막을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정 클래스의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막강한 비토권입니다. M&A를 진행하려고 해도 우선주 주주 과반이 반대하면 딜은 그냥 무산됩니다.
와, 그럼 경영진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투자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네요.
네, 그래서 이 거부권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촘촘하게 설정되면 스타트업의 생명인 민첩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죠. 거시적인 픽처를 그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보통주의 제약부터 복잡한 우선주들의 강력한 권리들이 혼재하기 시작하면 회사의 서류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클래스와 시리즈 같은 용어들도 마구 섞여서 쓰이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실무진의 치명적인 실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단 용어 정리가 필수적이에요.
아까 비유가 좋았는데 클래스는 큰 방이고 시리즈는 그 안에 좌석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클래스는 보통주와 우선주처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큰 방을 의미하고 시리즈는 그 큰 방 안에 있는 라운드별 좌석입니다. 시리즈 시드, 시리즈 A는 모두 우선주라는 같은 클래스 안에서 권리의 크기만 조금씩 다른 시리즈들일 뿐이죠.
아,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법적 문서를 두고 정말 의문이 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투자 계약서, 그러니까 SPA에 분명히 투자자에게 엄청난 청산 우선권과 거부권을 준다고 도장을 쾅쾅 찍었어요. 합의를 한 거죠.
네, 양 당사자가 서명을 했죠.
그런데 실수로 델라웨어주에 제출하는 회사의 헌법격인 정관, 즉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는 그 내용 업데이트를 쏙 빠뜨렸다고 해보죠. 설마? 어쨌든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사인한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 계약은 당연히 유효한 거 아닌가요? 계약서는 계약서잖아요?
만약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변호사에게 전화하셔야 합니다.
네, 설마 그 계약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델라웨어주 회사법 DGCL 제102조와 151조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주주 전체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수한 권리, 예를 들어 의결권의 차등이나 방금 말씀하신 청산 우선권 등은 반드시 회사의 공식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헐, 그럼 정관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 매매 계약서는 회사와 특정 투자자 간의 사적 계약일 뿐이에요. 회사의 정관에 등재되지 않은 클래스나 시리즈의 특수한 권리는 회사법상 주주 전체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와, 미쳤네요. 계약서만 덜렁 믿고 있다가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권리를 하나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네요.
실무진의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른바 엑셀 캡 테이블의 함정도 있죠.
아, 캡 테이블과 스탁 레저, 즉 주주 명부의 차이 말이죠.
네, 보통 스타트업들이 엑셀이나 소프트웨어로 예쁜 캡 테이블을 만들어서 봅니다. 하지만 캡테이블은 투자 유치 시 지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경제적 시뮬레이션 모델에 불과해요.
그럼 진짜 법적인 소유권은 어디에 있나요?
진짜 법적 소유권과 역사를 증명하는 유일한 공식 기록은 바로 주주명부, 스탁레저입니다. 여기엔 주주명, 발행일, 증권법 위반 여부, 양도제한 표시 등이 빽빽하게 적혀 있어야 하죠.
만약 캡테이블만 믿고 공식 주주명부 권리를 소홀히 했다면요?
그게 나중에 M&A나 대규모 투자 유치 실사 과정에서 들통나면 끔찍해집니다. 주주명부의 숫자가 단 1주라도 틀리거나 이사회 승인 결의서가 누락된 주식이 발견되면 즉시 딜이 중단됩니다. 신뢰를 잃는 거죠.
와, 최악의 경우 수천억 원짜리 인수합병 딜이 서류 미비로 깨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지분 발행은 단순한 사적 거래가 아니에요. 자료 후반부에 룰 701이나 레지 D 같은 미국의 SEC 증권법 조항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 부분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원래 주식을 발행하려면 상장사처럼 복잡하고 비싼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스타트업들은 돈이 없으니까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줄 때는 룰 701이라는 면제 조항을, 프라이빗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는 레지 D라는 면제 조항을 쓴다는 거죠.
맞습니다. 회사법과 증권법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그런데 이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불법 발행이 되는 건가요?
네, 불법 미등록 증권 발행이 되어버립니다. 투자자들이 나중에 이거 불법으로 발행된 주식이니 투자금 원금 이자 쳐서 당장 돌려내라고 소송을 걸 수 있는 치명적인 빌미를 주게 되죠.
와, 지분 발행이라는 게 회사법, 세법, 그리고 SAC 증권법까지 얽혀있는 그야말로 지뢰밭이었군요.
네, 그래서 실무진의 꼼꼼한 관리가 회사의 목숨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스타트업 주식의 세계를 정말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0.00001달러 액면가리 비밀부터 83B라는 세금폭탄의 뇌관, 투자자들의 더블딥과 방어조항, 그리고 정관과 증권법이라는 법적 방어선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네, 앞으로 끊임없이 배우는 당신이 경제뉴스에서 유니콘 스타트업의 수조원대 기업가치 펀딩 소식을 보거나 혹은 스톡옵션이 포함된 가슴 뛰는 입사 제안서를 받을 때 이제는 단순히 그래서 내 지분이 몇 퍼센트인가요? 라고만 묻지 않으실 겁니다.
당연하죠. 그건 껍데기일 뿐이니까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권리를 묻게 되겠죠. 이 주식의 베스팅 조건과 세금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기존 투자자들의 청산 우선권은 참여형인가? 비참여형인가?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실무 가이드를 함께 해독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할 도발적인 상황을 하나 던지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만약 뉴스에서 엄청난 화제를 보며 어떤 유니콘 기업이 2조 원이라는 엄청난 가치로 매각되었다고 칩시다. 겉보기엔 환상적인 엑시트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동안 투자받았던 모든 라운드의 우선주들이 2배수, 3배수의 강력한 참여형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다면 어떨까요?
어우, 상상만 해도 피가 마르네요.
서류상으로는 2조 원짜리 대박 엑시트지만 거대한 파이에서 거부권을 쥔 투자자들이 원금의 몇 배를 우선 떼어가고 남은 파이마저 지분율대로 또 쓸어가 버린다면요. 정작 가장 밑바닥에서 피땀 흘려 일하며 보통주만 쥐고 있던 창업자와 초기 직원들의 손에는 단 한 푼의 현금도 떨어지지 않는 철저히 설계된 속빈강정 엑시트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권리가 가치를 압도해버리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숫자로 계산된 장밋빛 가치를 서류에 적힌 냉혹한 권리가 완벽하게 압도해버리는 그 결정적 순간. 과연 이 잔혹한 협상 테이블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지 한번 곰곰이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